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눌로 두르고 거기 즙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이 지금 믿으면 돼.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믿으면 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 없이 살았구나. 내 생각을 따라 살았구나. 내가 악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들려지는 대답은 지금 믿으면 돼.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시인할 줄은 아는데 자신을 인정할 줄은 아는데 지금 믿으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악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깨닫고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음은 갔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 없는 사람 줄 알았으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것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믿으면 된다는 거죠. 뭘 믿을 거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봉사를 하지만 충성을 하지만 구제를 하지만 믿음이 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왜 죄악 속에 고통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추하고 더럽구나,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감각을 했다고 해서 그런 자신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그런 나를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그런 나를 버리려고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지금 믿으면 돼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라 말입니다. 내가 뭔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나를 바꿔볼랍니까? 어떤 자매님 저에게 와서 저 남편 때문에 괴로움 미치겠어요, 죽고 싶도록 싫어요, 그래도 그분은, 어떤 분들은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딱 등 돌리고 이혼해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해서 저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이 남편을 바꿔보려고 하셨지요? 그건 그렇죠. 바뀌던가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기까지 뭐 하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목을 메고 삽니까? 예수님을 믿지.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남편을 바꿀 능력이 없는데,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는데, 주님이 하시면 쉬운데, 주님이 역사하면 너무너무 놀랍게 일하실 텐데. 자매님, 주님 안 믿지요? 말씀 안 믿으시지요? 자신을 더 믿지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결혼 몇 년 차예요? 25년 차. 아니, 25년 동안 해서 봤으면 이제 포기할 법도 됐는데, 포기할 법, 이제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포기가 안 되세요? 그러는 거 보면 사람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도 못 바꾸면서, 내가 내 마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제어를 못하면서, 내가 내 자신도 못 이기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가져지는 줄 알아요. 절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되는 줄 알아요? 내 마음에 통과해서 믿어야 되거든요. 모든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나를 통과한다는 건 뭐죠? 듣고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마음을 합하면 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이해가 됐을 때, 느껴졌을 때, 감각이 됐을 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합창단에 있는 어떤 형제가 왜 나는 안 세워주느냐 불만을 갖는데 그런데 그 형제는 전공자도 아닌데 이제 합창단에서 내가 뭔가 배워서 무대 위에 서면 노래를 좀 부를 줄 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기에 세워주기를 바라는데 세워주지 않는 거지요. 이제 좀 노래 좀 부른다고 거만해진 거지요. 저 형제 교회 안에서 버스 기사였는데 지금 무대 위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써주시니까 이끌어주니까 저는 은혜를 입고 사는데 버스 기사로 살던 자신을 잊고 사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주 제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마음의 감각이 생겨야 하는 것이더라. 마음의 기능이 생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자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무익한 사람인데 다 같은 사람 써주시는 게 감사. 오늘 이 자리에 이 단상에 세워주시는 게 감사. 하나님이 너 못쓰겠다 너 내려오너라 그러면 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게 있는 조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지요. 저번 주에 CLF 모임을 가졌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여섯 개 교단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분들이 그 교단에서 나름대로는 이름 있는 분들인데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분들이 복음 앞에 마음이 쫙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저 목사님 저보다 정말 훌륭한 분인데 저 목사님도 저보다 나보다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비교도 안 되는 분들인데 저분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면 들어주고 같이 화답을 해주고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이더라는 것이지요. 한 목사님이 간증을 좀 하십시오 했더니 제가 박우수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두 편 이상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박우수 목사님이 62년도 기술하사관 지원했다가 떨어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잘난 줄 알고 살았다. 내가 무익한 사람이더라. 그동안 내 생각 믿고 사는 동안 되는 일이 없었다. 내 생각을 따라 사는 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 안 믿겠습니다. 말씀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예수님으로 살아왔는데 그 간증을 늘 하시더라.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시점이 있어야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발견할 때, 내 연약함을 알 때,
그 자리가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내가 뭔가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사역의 실패자가 돼서 쓰레기더미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나를 다 비우시고 망한 자로, 실패한 자로, 무익한 자로 돌리시고 거기에 내 마음이 내려갔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나를 벗어버리고 나로 말미암아 사는 그 길이 실패라는 걸 보여주시고 애굽 소년이 아말렉을 주님으로 섬기다가 병들었을 때 버림을 받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을 만나게 되고 아말렉을 주님으로 섬겼는데 아말렉이 자신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을 때 아말렉이 싫어지고 아말렉이 미워져서 아말렉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가 다윗을 믿고 다윗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처럼 제 삶 속에 내가 이 애굽 소년처럼 버려진 자로구나. 애굽 소년처럼 죽게 되었구나. 지금까지 내 자신을 믿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실패로구나. 이제 나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내가 미워지고 내가 싫어져서 더 이상 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종을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마음에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니까 그때부터 나로 말미암는 삶이 끝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시작되었을 때 뭘 해도 되게 하시더라. 뭘 해도 도우시더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정확하게 마음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그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형편을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형편이 찾아와도 절망이 그 마음을 주장하거나 끌어가지 못하고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일을 추억하노니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을 추억하노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첫 번째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였냐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를 주억하노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제 가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라.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남녀, 노소, 그리고 약대, 나귀, 양. 이제 이 아말렉에 속한 걸 멸하라 그러면서 여섯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의 6이라는 숫자는 인간 육신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사울이 기뻤는지, 사울이 마음이 흡족했는지, 내려오는 길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정말 뭔가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좋은 업적을 세웠을 때 기쁘고 흡족하고 흐뭇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자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마음 없어요? 아, 여러분은 없구나. 있어요? 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념비를 세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울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흡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다. 그 흐뭇한 마음 들 때가 문제예요. 근데 사울이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건 자기 편에서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가 왕 살려왔어요. 아말렉 왕. 어린 양 살려왔어요.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건 남겨왔어요. 왜 남겨와야 되지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자기 편에서 볼 때 아각 왕을 살려둬야 될 의미가 있었나 봐요. 자신이 볼 때 어떻게 어린 양을 죽여 저 이렇게 어린 양 예쁘죠, 그죠? 예? 아, 어린 양 안 만져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강아지 보면 하얀 털이 난 강아지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한 번은 손주 녀석이 강아지를 보더니 멍멍멍멍 하고 계속 따라가는. 강아지가 귀엽고 예쁜 것처럼 어린 양을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귀엽겠어요? 어린 양 살려줬어요.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거 남겨왔어요. 누가 볼 때 좋은 거예요? 사울 편에서 볼 때 좋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남겨왔느냐. 이제 그 이야기 전에 사울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좋다.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 양의 소리는 어찌미뇨? 할 말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죄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꺾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옳은 거예요. 여전히 선한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타당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사울이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왔다.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주받아야 되겠죠. 뭐라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나를 위하여 제사드리려고 남겨왔다고? 그걸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분명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말했거늘 네가 어찌하여 남겨왔느냐? 뭐 나를 위해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멸할 것이면 멸하여 져야지.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도 멸하여 져야 될 것이란 말이죠. 진멸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울 편에서 볼 때 그게 선하게 여겨질. 사울 편에서 볼 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남겨오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걸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그거 남겨온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로 몰아가고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울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지. 내 편에서 보는 거 틀렸어요. 내 편에서 보는 거 가짜예요. 내 편에서 보는 거 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편에서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옳은 거라도 그거 선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선한 거 절대 안 받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제하여 져야 돼. 멸하여 져야 된다 이 말이.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백성이 하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백성의 마음입니까? 사울의 마음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뜻이에요? 사울의 뜻이에요? 예, 사울의 뜻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어요. 사울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는 거냐? 내 편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냐? 내 편에서 나를 볼 때는 선한 것 같고 내 편에서 나를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내 편에서 나를 볼 때는 진실한 것 같고 내 편에서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을지 몰라도 그걸로 흡족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봐야 해요. 하나님 편에서. 제가 목회자들 모였을 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나오는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주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율법 앞에 세워봤을 때 저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맞아요. 답은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율법사는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는지는 몰라도 한 번 더 율법 앞에 자신을 세워보거나 율법으로 자신을 다스리거나 율법으로 자신을 가리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진정 율법 앞에 자기를 세워봤다면, 그가 진정 율법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다스렸다면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죄인이 돼서 부끄러운 자로, 할 말이 없는 자로, 무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얼마나 당당한지 예수님 시험하고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단 한 번도 자신을 율법으로 가르쳐본 적이 없는 사람.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가 많지 나를 가르치는 게 참 서툴다는 걸 느껴요.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아도 자신을 가르치거나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 CLF 모임을 가질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이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하나 됐어.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함께하는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속에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런 모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임 없습니다. 저번 주에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1년 가까이 두 분 목사님이 저희들과 교류를 했어요. 한 목사님은 매일같이 하여튼 2, 3일에 한 번은 전화하고 만나고 계속 교류를 하는 동안 내가 이런 세계 몰랐습니다. 이런 마음의 세계가 있네요. 성경이 이런 의미였네요. 야, 목사님은 어쩜 이렇게 성경을 하나같이 복음으로 다 연결을 짓는지. 그러니까 성경이 다 풀어지네요. 며칠 전에 죄사함 책을 세 번째 읽었는데 이제야 내가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한 이 죄사함 책 속에 글 속에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목사님과 이런 마음의 교류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말씀의 의미를 스스로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총사님과 1년 동안 이 마음의 교류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걸 주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는 교제가 너무 은혜롭고 충만한데 처음 두 분이 시작했다 그랬죠. 또 한 분 목사님이 꼭 그 교제가 좋은데 칼빈, 노이드 존슨 신학자 이야기라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딱 꺼내면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왜 여기 칼빈 신학자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노이드 존슨 신학자 이야기 왜 나옵니까? 신학 이야기가 여기서. 이분이 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같이 흐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이 모임에서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신을 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인간을 절대 세울 수 없어요. 주님을 이야기하다 보면 절대 인간을 높이거나 인간을 나타내거나 인간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노이드 존슨이 더 크고 칼빈이 더 큰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모임을 사모한다면 그 얘기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교제가 좋은데 결국 모임이 안 나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우리 모임에서 교류가 끊어지면 틀림없이 어둠 속에 빠질 거다. 틀림없이 실수할 거다. 범죄하게 될 거다. 죄 속에 깊이 빠져들 거다.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모임이 안 나오면서 전화도 모든 걸 다 차단해버렸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만나서 교제하는데 솔직하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가요. 쉽지 않아요. 제가 비트코인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2천만 원을 땄는데 1억을 날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고통을 당해요.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는 목회자 월급 많이 주잖아. 또 교회 카드 쓰게 하잖아. 저희들 사실 한 달 사례비 40만 원 받고 삽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는지 모르거든.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돈 쓸 곳이 없어서 복음을 위해서 쓰고, 복음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있겠어요? 죄 짓는데, 육신 즐기는데 외에는 쓸 곳이 없어요. 결국 육으로 흘러가는 것. 내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몹쓸 짓 많이 했습니다. 참 그런 마음 시인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마음이 팍 깨뜨려져서 탕자가 돼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때 자기를 막 꼬집고, 아니 뭐 이렇게 꼬집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막 질타할 때 너무 싫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그래도 마음에 여기서 공급되는 힘이 있었다. 교류를 딱 끊어버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어두운 이야기, 불신된 이야기 막 들어오는데 듣기는 달콤할지 몰라도 마음에 힘이 공급이 안 돼요. 두 분이 저들과 마음의 교류를 하고 이제는 내가 이 선교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우스 목사님 100%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네요. 이분이야말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네요. 근데 이분은 자꾸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교류를 딱 끊어버렸는데 교류가 끊어지면서 불행해져 버리더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한밭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5살 때 병이 생겼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골반 이쪽이 틀어져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 관절이 다 따라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잠잘 때 다리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놓고 다리를 끌어 당겨준다고 그렇게 잠을 자. 그리고 허리에 기구를 차가지고 다리에 이런 링을 끼워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으면 이 관절이 부딪혀서 따르니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 다리를 벌리고 그 다리를 못 오므리도록 링을 끼워놓은 거죠. 다른 아이도 운동장에 뛰어놀 때 얘는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 보니 참 안타깝더라. 병명이 뭐예요? 그러는데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의학적인 병명 용어를 대는데 듣고도 또 이제 뭐라 그러더라. 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하여튼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의학적인 용어로 하지 말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게 무슨 병인데요? 하고 물으니까 골반이 틀어진 거래요. 골반이 틀어졌으니까 이게 계속 마찰 생기면 관절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저 뭐야 관절 저 뭐야 골반 이렇게 교정해가지고 치료하면 관절이 생성이 되고 재생이 되고 회복된다던데 그 이제 치료실을 운영하는 우리 형제님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거 얼마든지 치료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에게 그 아이 거기 한번 데려가 보라고 10번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7번인가 치료받고 다 나버렸어. 지금 대학생이 됐고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때 대퇴부가 뭐라고 해야 되나 탈골이 돼 있어요. 대퇴부 탈골이 되고 골반이 틀어져 있는 채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이걸 수술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수술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골반 딱 교정해가지고 바로잡아주니까 정상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골반이 틀어진 채 만성이 되면 이 골반이 틀어진 이 자리가 자기 자리로 오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진대요. 교정을 해도 자꾸 이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교정만 하면 안 되고 주변에 근육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골반을 꽉 잡아줘야 이쪽으로 삐집고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교정만 해가지고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을 해서 골반 근육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의 세계도 그렇구나. 이거 교정만 해가지고 안 되고 운동을 해줘서 주변에 근육을 만들어줘가지고 이 골반을 꽉 잡아줘야 다시 안 틀어지지. 근육 안 만들어지면 가다 살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삐집고 나가 있고 또 어느 날 보면 삐집고 나가 있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이미 어그러진 마음이거든요. 인간이 근본 죄악 가운데 출생을 했고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삐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교정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근육이 안 만들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고무줄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 가듯이 다시 육으로 가고 다시 육으로 가고 그 육으로 육을 쫓아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불행을 만나는데도 다시 간다니까요. 그 길로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악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깨닫는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기능이 생겨야 됩니다.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창이 있을 때 교도소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 대구 교도소에 있다가 연결이 돼 복음을 듣고 출소해가지고 왔는데 48세더라. 명절이 됐는데 오갈 데가 없어 저희도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명절이 돼서 우리 같이 사우나 좀 갑시다. 이 형제님이 자꾸 쭈삣쭈삣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공중목욕탕을 간 적이 없어서 정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전과자들만 가는 목욕탕이 있다 가지 서울에 거기만 가지 일반 목욕탕은 절대 안 간대. 왜? 온몸이 문신이 돼 있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 그게 싫어서 안 간다는 거죠. 괜찮아요. 저하고 같이 가면. 그래가지고 끝끝내 제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우나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온몸이 문신이더라고. 저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하는데 한참 샤워하다 보니까 벌써 나가고 없어요.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10살 때부터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교도소를 달락날락 달락날락 했다 하더라고. 이분은 교도소 밖을 나와 세상살이가 힘들어.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안한데 완전히 교도소 체질돼 버렸는데 교도소 안에 생활에 적응이 돼 버리니까 바깥에 나오면 사람이 의식이 되지요. 불안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그리고 무슨 막 그 뭡니까? 다툼이나 생기고 싸움이나 벌어지면 전과자 그러면 바로 연행해 버린다. 우리가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데 익숙한 게 아니고 저를 의지해서 사는 게 익숙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부림에 사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피하고 피하는 동안 믿음을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음의 근육이 생겨져야 하는 건데 이 마음의 근육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교류를 통해서 마음의 표현을 하다 보면, 마음을 나누다 보면,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의 시인을 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서로 만나면서 내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 딱 닫고 마음 닫고 마음 표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 속에 고립돼 사는 동안 절대로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학생이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편비대증으로 왔대요. 편비대증이 뭐냐? 한쪽 다리가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판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 다리가 편비대증이니까 빨리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님 딱 보니까 한쪽 다리가 짧아요. 이쪽 다리보다 짧고 장딴지도 종아리도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치료 딱 하니까 1cm 짧은 것 바로 딱 잡아버리고 다리가 똑같아지고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장딴지 종아리가 다 똑같아졌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형제님, 그러면 이건 편비대증이 아니잖아요. 이건 편비대증이 아니고 이쪽 다리가 골반이 틀어져서 성장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 다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지. 어떤 자매님 저한테 고민을 더, 내 딸이 어린데 성조숙증이 와서 걱정이라고. 근데 초등학생이 성조숙증이 와서 찾아와서 어머니가 데려와서 치료를 하는데 성조숙증이 있으니까 이게 더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 주사를 맞는데요. 근데 내가 또 이야기 들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성조숙증이 아니고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되면 병이 없다는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흐르지 않고 한쪽에 막혀가지고 그쪽으로 분비가 되니까 몰리니까 그 증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막힌 것만 딱 떨어주고 그냥 흐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네요. 그렇다는 거지.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흐르면 된다 이 말이. 아멘. 흐르려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면 예, 종과 마음이 연결되면 다른 지체들과 마음이 연결되면 여러분 가정의 불화 부모와 자식 간의 막 다툼 그 막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부모들 너무 많잖아. 왜 그렇죠? 마음이 흐르지 않는 데서 오는 거죠. 서로 마음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지요. 자, 자식은 부모님에게 막 함부로 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래놓고도 돌아서서 후회해요. 내가 어머니에게 잘못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혼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불쌍한데 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지. 절대 안 돼요. 언제 그게 가능한 줄 알아요? 마음이 흐를 때 가능한 거고 서로의 마음을 만날 때 가능한 거지 내 편에서 가진 마음 가지고는 절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신앙도 딱 그래요. 신앙도 딱 그래요. 내 편에서 사울 편에서 아무리 자기가 잘한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주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여기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왕은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보다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랬어요.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을 불렀어요. 너 이 포도원 관리할래? 내가 새로 주려고 하는데. 저야 감사하죠.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들 가운데 외딴지 5학년 때 동네 전기가 들어왔는데 저희 집 앞에 저만큼 전주가 세워져 있고 전기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만 전기해통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저기 전주에서 우리 집까지 한 집 보고 전주를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전주 하나 세우려면 그 당시 5천 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5천 원이 없어서 전주 못 세운 전기 못 끌어오는 거예요. 6학년 때까지 그 외딴 집에서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저희들 소유의 땅이 뭐가 있느냐? 들 가운데 외딴 집, 집 한 채, 방 세 칸, 마루 하나. 그래서 안방에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고 뒷방에 할머니 주무시고 작은 방에 저하고 누님들하고 그래 사람 옆에 치간이 있어요. 그리고 텃밭이 하나 있는데 제 기억에 저 피아노 한 배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기 텃밭이 그 치간 뒤에 그게 우리 땅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서 그래도 여름에 상추 심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거기에 하여튼 다 있어요. 그 정구지도 있고 토란도 있고 그리고 들깨도 있고 상추도 있고 하여튼 있을 건 다 있어요. 그 작은 텃밭에. 그리고 밭을 새를 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새를 주는 밭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다른 집 다 자기 밭에서 고구마 캐가지고 고구마 쌓아놓고 고구마 두 집 만들어놓고 그것 쪄먹고 사는데 우리 집은 저런 밭도 없으니까 고구마가 다른 집보다 더 귀한 거예요. 어쩌다가 저 먼 곳에 밭을 새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땅을 일궈서 이제 농사를 짓죠. 콩도 심고 그리고 고구마도 심고 그래서 간신히 고구마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없으니까 저 윗동네에서 아랫동네까지 농로길 이 정도 한 1m도 안 될 거예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걸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들깨 심고 참외 심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큰집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땅이 있으면 다 도박하면서 잃어버리고 팔아버리니까 절대 못 팔게 하려고 전답 세마제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 세마제기 땅은 팔아먹지는 못하는데 한마제기 300평 벼 재배하면 나락 이제 벼가 7가마 내지 8가마가 나와요. 그래서 21가마니 내지 24가마니 요 정도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걸 오전에 수레에 싣고 정미소 가고 해질녘에 아버지 돌아올 때 쌀을 한 10가마는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쌀 한 말 어깨에 메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노름빛 다 갚고. 그러니까 쌀 추수할 때, 벼 추수할 때 쌀 한 말 가지고 왔으니까 그 다음 쌀 날 때까지는 참 쌀 구경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큰 집 신세를 자꾸 져야 되는데 큰 집에 머슴 일을 하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제게 야, 그 아저씨 이 돈 좀 갖다 드려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큰 집에 가가지고 그 아저씨를 못 만났어요. 큰 집 형이 나를 딱 봤어요. 너 이리 와봐. 왜 왔어? 아, 저 아저씨에게 어머니가 이 돈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요. 그 돈 놔줘. 내가 줄 테니까. 내 어린 그때 10살 때 같아요. 어린 마음에 이거 이 형 주면 형이 절대 안 주겠구나. 지금 이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안 주고 지고 있는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 그러면 큰 집은 대골같이 큰 2,000평 땅에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우리 집은 들 가운데 외딴 집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이럴 때 누가 땅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농로길 지금 개간해가지고 지금 콩 심고 들깨 심고 참깨 심고 하는데 누군가가 땅을 줘서 포도원을 줘가지고 우리 보고 거기 들어와 살아라.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고맙죠. 이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지금 그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 포도원 지금 그냥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요, 당신 이거 새로 줄 테니까 얼마 줄 거야? 새를 받을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을 주면서 새를 받는 것은 마음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주인이 주셨구나. 아, 주인의 사랑이구나.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포도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다리 뻗고 비바람 피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상에 극상품 포도를 심어놓고 이 포도원을 만들어놓고 이 포도원 지기가 살 수 있는 집까지 두고 큰날 저녁 이사해가지고 저녁에 아내하고 아이들과 밥을 먹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포도원 주인님 너무 고맙다. 그치? 야,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이런 집이 그리웠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구나. 내 평생 이런 날이 있겠나? 내 평생 이런 날이 오겠나? 생각했는데 주님이 너무 고맙다. 이 은혜를 어찌 있겠냐? 너희들도 절대 이 은혜 의지만 안 된다. 이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당부하고 자기도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해서 이 고마운 마음 가지고 정말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을 섬기고 종들이 세받으러 오면 그래 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이 포도 맛보게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위에 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종들이 와서 아이고 저들이 세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너희도 뭐야? 어느새 이 농부가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주장하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너 뭐야? 야, 근데 내가 너 주인의 포도원을 관리하고 저 내가 세를 주고 재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종은 아니잖아. 근데 너 왜 네 종처럼 나를 그렇게 무시해? 태도가 뭐야?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이 포도원을 재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세를 내서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 종은 아니야. 행세를 똑바로 해, 이 녀석아. 때리고 나중에 죽이고 그 고마운 마음 어디 갔지? 그 감사했던 마음은 어디 갔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으리라 했던 마음 어디 간 거지? 주인이 그 소식을 듣더니 저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섬기리라. 그런데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더니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저가 상속자니 저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삼자.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주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상속자 죽인다고 이게 우리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왜 포도원 농부들은 그렇게 감격스러웠고 감사했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오다니 이런 날이 오다니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인생 속에 이런 날이 있구나. 그 주인의 은혜를 어찌 잊을꼬? 그 주인의 사랑을 어찌 잊고 살꼬? 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왜 지금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죠? 그리고 주인에게 멸망을 당해야 하는 거죠. 내 편에서 주인을 위하는 마음만 있지 주인이 나를 위하는 사랑, 주인이 내게 베푼 사랑, 주인에게 내게 베푸신 은혜가, 주인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주인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마음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대적하고 반역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저희는 감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4장 18절에 보면 저는 감각 없는 자 같아서, 여기 보면 저희 총명이 18절, 저희 총명이 18절 보여주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총명이 어두워졌다,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아무도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미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다고 감각이 생겨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주님께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 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뭘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붙드는 거.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헤아리고 내가 정리하고 내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결정을 따라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줄기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나니 너희가 떠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 접붙임이 된 데서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고 떨어지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가지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결돼 있을 때 거기서 오는 힘으로, 거기서 오는 진액으로 열매가 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과 연결돼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네요. 나는 주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눈보라 이게 씻으셨네요. 주님, 이제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결혼한다고 입이 귀 밑에 붙었어요. 귀 밑에도 안 붙였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에요. 아버지 구원을 안 받으셨어요. 그냥 그동안 마음에 이제 구원을 받지 않으시니까 갈등이 좀 있었는데,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는 결혼 네가 하잖아. 네가 한데 왜 나를 끌어들이는데, 네 알아서 하지. 네가 좋아서 가는 거잖아. 아주 냉정하게 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그 말만 듣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거죠. 아니야. 아버지야 그럴지라도 너가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야 돼. 어느 아버지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너 신랑감 데려와라. 내가 만날게. 그리고 상견례도 내가 할게.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왜? 아버지가 자식 결혼하는데 딸 자식 결혼하는데 만약에 그 참석도 안 하고 도와주도 않고 그랬다가 나중에 평생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한다 이 녀석아.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그럼 너도 그래. 아빠 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도 표현해라. 그런데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 말이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이요.
아멘. 그거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게 문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구나. 아멘.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하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마디와 힘줄이 연결되고 상합하여 누가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형편없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 내가 어떻게 온전해? 내가 어떻게 거룩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 내가 복음 전한다고 어떻게 구원 받겠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겠어? 아니다. 그거 다 내 생각이다.
이제는 내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심령으로 이미 새롭게 해놓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나라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런 자신 보지 말고 이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나도 거룩합니다. 나도 온전합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방우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수님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걸어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실 때 말만 하시지 아니하고 걸어올 수 있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이미 바꿔 놓으셨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하셨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달려나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말려나갈 때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주님의 세계를 경험할 겁니다. 믿음을 맛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맛을 봐야 한다니까요. 맛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 부담을 넘어서 달려갈 수 없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육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머물러서 그냥 나 구원받았네 그러고 만족하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말을 한번 내딛어봐요. 한번 부딪혀봐요. 하나 역사 하나 안 하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